애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호 목사입니다.
네, 전현석 목사입니다.
오늘은 복스러운 소망에 대한 성경의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담당하고 있는 이 시간의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요. 다시 만날 시간이 또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당분간 한국에 가서 말씀을 강론해야 하기 때문에 어쩌면 쉬는 시간이 있을는지도 모르겠고요. 어쩌면 또 계속해서 말씀을 하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요, 25번에 걸친 말씀 강론을 들으시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시고 올바른 성경적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촉매가 되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 CD를 원하시는 분은요, 626, 374, 9480번 낙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은 보내드리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내달라고 하면 다 보내드릴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아멘입니다.
아멘. 네, 목사님, 우리가 아주 꽤먼 길을 달려온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네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죠.
6개월을 달려왔습니다.
예. 이제 그 마지막 시간에 역사의 종말과 관련해서 우리의 복된 소망이 무엇인지 말씀을 살펴보는 일로 마지막 말씀을 나눈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왜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 모든 인류를 창조했다면 그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과 질병과 전쟁과 사망으로 운명이 끝나도록 두시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이런 현실들을 지적해서 하나님이 없다고도 하고 또 비난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의문을 많이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전 목사님, 가깝지 않은 길을 이렇게 멀리 와서 이 시간을 위해서 열심으로 도와주셔서 참 고맙고요. 또 애청자 여러분들께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 다시 기회가 주어질 때에 라디오를 통하여 만날 수 있게 되겠죠. 예, 이제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목사님이 제기한 그런 문제들은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을 진정한 상태라고 생각할 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것과 그것을 대적하는 사단이 하는 일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거든요. 마귀가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을 때, 그리고 아담이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녕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에베소 4장 18절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사망의 존재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 맨 마지막에 태어날 사람까지 이미 다 창조된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할 무렵에 나눈 이야기죠. 자,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목사님의 질문 때문인데요. 오늘날 사람들의 현실적인 모습이 사람의 진정한 상태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 계시된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현재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한 존재가 아니고 죽은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네, 히브리 6장 1절은 이것을 죽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그냥 두면 썩어 없어지죠. 생명이신 하나님은 이 아담 안에서 죽은 이 모든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하여 아담의 생명과 전혀 상관없는 생명인 삼위일체 여호와 중한 위이신 말씀 하나님을 사람 되게 해서 세상에 보내시고 아담의 죽음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게 하셨죠.
네.
그래서 아직도 호흡하고 의식이 있는 기간에 예수를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간절히 호소하시오. 그래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호소를 듣지 않습니다. 예. 아, 하나님은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그런 세월이 이렇게 오래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그 수만큼 생명으로 옮기도록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 말씀은 오늘날 이 세상의 이런 모든 이 부정적인 상태가 죽은 사람들의 죽은 행실의 모습이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확실한 말씀 같습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서 속히 생명을 얻어서 생명을 얻는 사람들로 땅에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요. 아직도 이런 모습의 세상을 그냥 두신다는 말씀이네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말이죠.
성경의 계시를 깨닫고 보면 확실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시죠. 베드로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런 사정을 모르고 마치 사람이 살아있는데 이렇게 고생하도록 방관하는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인가라고 생각들을 하지요. 인간의 안목으로 보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죽은 자들이고 장사해서 완전히 흙으로 돌아가야 할 상태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은 생명의 길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하여 이 육신의 생명을 주시고 일정 기간 동안 살게 해 놓으시고 이렇게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고통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한정 기다리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표에 의해서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고 그 전지하심에 의해서 언제 충만한 수가 차게 될 것인지 보시고, 그럴 때가 가까이 이르는 것을 말세라고 표현하시고요. 말세에 여러 징조들이 있을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이르렀고, 모든 산자들은 영원한 행복으로 영원히 살게 처리하시고, 끝까지 살기를 거절한 자들은 장례식을 해 주시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태초에 아담에게 말씀하신 대로 흙으로 돌아가서 창조되지 않은 것과 같이 될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었으나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살면서 고생을 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복된 소망입니다. 그 날을 고대하지요. 그러나 사망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존재를 상실하게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꼭 재림을 하셔야 될까요?
이제 잠깐 뭐 의미도 그런 이유도 말씀한 것 같습니다만은요. 이 성경의 예언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룰 구원의 복음의 내용과 그 진행이라고 이미 우리가 말씀을 전에 나누었거든요. 그리고 이 구원이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완성됩니다. 이 구원은요, 하나의 꾸러미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패키지라고 표현하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꾸러미 안에는 구원의 섭리의 시작과 진행과 결말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요, 이 꾸러미가 다 풀려서 구원의 일이 완성되어야지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예수를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리고 이 상태를 결코 잃지 않고 재림하시는 날까지 잘 유지해야 하지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버리게 하기 위하여, 이런 삶을 버리게 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네.
낙심하면은 다시 사망에 빠지게 되죠.
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견딜 때 재림하심으로 완성되는 그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네.
구원이 완성되고 다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악의 세력과 싸우는 일이 없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되겠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께서는 재림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예수님의 재림은 역사적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당연하죠.
네.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영적으로 재림하셨다고 말하고
네.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으로 사람의 마음에 임하시는 것이 재림이라고도 하지만은요.
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재림하시는 예수도 사람에게 태어난다고 나서 뭐 재림한다고 그렇게 엉터리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분명히 어마어마한 광경으로 온 세상이 다 알도록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네.
한자 말을 빌려서 표현한다면요, 경천동지하는 사건으로 오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치고 그것을 모를 사람이 결코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재림하십니다.
네.
비밀하게 와서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을 공중으로 데려간다는 주장은 전혀 성경적이 아니고요.
네.
또 사람 속에 태어나서 이 땅에 뭐 산다 그것도 전혀 성경적이 아니고요.
네.
이거 영으로 와서 사람 심령 속에 있다는 것도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네.
이제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계시록 네.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예. 이 말씀은 각인의 눈이 본다고 했거든요.
네.
예. 이 각인이라는 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자기 눈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확인한다는 말씀이죠.
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은 재림하시는 굉장한 광경을 가르칩니다.
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삼중으로 오시지요. 주님의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삼중 소리입니다.
네.
이렇게 오는데 조용하겠습니까?
네.
예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네.
마태 24장 27절 말씀입니다.
예,
번개가 치면 천둥이 울립니다.
네.
온 세상이 알도록 오신다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장면을 왜 비밀이 하겠습니까?
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것은 현 상태의 지구 역사의 종말에 있을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겪지 않을 사람이 없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네.
우리가 역사적 예언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다니엘 2장의 우상으로 표상한 예언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죠.
네.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뜨인 돌로 표상된 것이 바로 이 지구 역사의 종말에 역사적 사건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거든요.
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후에 분열되어 건설된 나라들의 사건이 역사적 사건인 것과 똑같이 예수의 재림으로 건설될 하나님의 나라도 역사적 사건인 것을 우리들은 이미 공부했습니다.
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확정적으로 건설되는데 그것은 역사적 사건으로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계시해 주셨죠.
네. 예,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예.
분명히 아주 재림은 굉장한 상태로 오신 것이 확실하고요.
예. 예.
근데 비밀 휴거 이야기가 왜 나왔습니까?
예, 목사님, 꽤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그들대로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주장합니다.
네.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 24장에 있는 말씀이죠.
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마태 24장 40절 41절인데요. 두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때 버려둠을 당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언제 어떻게 데려갔는지 전혀 몰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나 이 말씀에는 같이 있던 사람이 전혀 몰랐다는 생각을 할수 있는 암시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뒀다는 말씀을 한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왜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게 비밀이 데려갔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이 같은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34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예, 거기도 역시 비밀이 데려갔다는 암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을 연결시켜 휴거라는 말로 설명을 하거든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는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는 말에서 휴거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휴거라는 말을 영어로는 랩처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냥 랩처라고 하지 않고요. 시크릿 랩처라고 합니다. 비밀 휴거라고 말하지요. 즉 비밀이 공중으로 데리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설을 썼지요. 한국어로는 지상 최대의 사건 휴거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서 많이 팔렸을 것입니다. 이런 책들이나 이런 주장들은 다 성경을 오해하게 하는데 큰 공로를 했을 것입니다. 한때요, 한국 기독교계의 종말론은 거의가 이 비밀 휴거설을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나 그것은 전혀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은 비밀이 오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각인의 눈이 봅니다. 호령과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로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오는 것이 됩니까? 게다가 마태나 누가의 한 사람은 데려간다는 말씀 중에도 비밀이 데려간다는 암시가 전혀 없는데요. 그리고 또 데려가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고, 버려두는 사람이 구원 못 받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그런 해석을 할수 있는지도 신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요, 공중으로 끌어올려 간다고 하니까 공중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는 사람이지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누가복음에 어떤 말씀을 목사님 언급하시고 싶으십니까?
예, 이 얘기는 좀 별난 얘기예요. 누가복음 17장 34절로 37절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36절은 본문에 없고 난의 주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제자들이 어디 오니까라고 묻지 않았습니까? 아, 그 말은 어디로 데려갑니까라는 질문이 아니겠어요? 예, 원문에는요, 푸인데요, 영어로는 웨어입니다. 그 대답으로 예수께서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뜻이 혹 아닐까요? 예, 글쎄요, 제가 무리하게 읽는 것일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런데요, 그러니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그랬는데
예.
어디 오니까 버려둠을 당한 자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디 오니까라는 질문이 성립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데려감을 당하는 자에게 어디 오니까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럴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죽음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뜻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단
그러시는
말이에요.
가능성도 있다고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예, 이 말씀 속에서요. 그런데 이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 모인다는 말은 마태복음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의 위치가 지금 누가복음과 다릅니다. 거기에는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 마태 24장 27절, 28절입니다. 이때 이 말씀은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으로 보입니다. 독수리가 공중에 모여드는 것을 보면 그 아래 시체가 있다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이런 징조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나 누가복음은 전혀 다른 장면입니다. 어디로 데려가느냐고 묻는데 대답으로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이 말씀에 의하면은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죽음 있는 곳에 간다는 뜻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들이 멸망받는 사람이지요. 버려두고라는 말은 남겨두고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이제 헬라 말로는 아피엠이라는 말인데요. 버려두다, 허락하다, 보내다, 곁에 두다. 이런 여러 뜻이 있습니다. 데려감을 당한다는 말은 나 파랄람바노인데 받아들이다, 취하다 등의 뜻도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이 기록을 보면은요, 오히려 정반대같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생각을 할 근거도 있더라고요. 잠언 2장 21절을 보면은요,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은 땅에 남아 있는 자가 정직하고 완전한 자라고 했거든요. 10장 3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입니다. 의인은 영원히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고 했거든요. 이 말씀들이 땅에 남아 있는 자가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나 나는 이것을 절대로 그렇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신학계가 다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이 생각이 옳은가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뭐, 아무튼 간에요.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엄청난 영광으로 땅에 사는 각 사람이 다볼수 있도록 오신다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예수께서도 친히요, 재림하실 때는 삼중 영광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9장 26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거든 어떻게 비밀이 오셔서 구원받을 사람만 살짝 비밀이 데려간다는 것은 그 말이 성경하고 일치합니까? 전혀 일치하지 않죠.
그러네요. 맞습니다. 그 목사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실 때가 가깝다는 말씀인데 언제쯤 오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날과 그 시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모른다고 마태 24장 36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외에 모른다고 그랬죠.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요. 제자들이 물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 침범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살피면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날들은 오늘이라는 날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퍅하게 됨을 면하라. 예,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날만 살도록 허락되어 있다고 생각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이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내일 아침에 오십니다. 왜냐하면요, 인간들에게 허락된 오늘이 끝나면 내일이니까요. 정말 내일은, 바로 내일이 아닙니까? 내일은 바로 내일이죠. 우리는
그렇죠.
오늘밖에 못
예,
사니까요.
맞습니다.
또이 말씀 오해하고 나서 김영호 목사 말이야, 예수 내일 온다고 하더라. 그렇게 말하면 곤란하죠.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그 내일,
하루하루의 어떤
하루하루의
삶.
내일 루시라고 생각하면 곤란하죠. 예, 상당히 저게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은요, 우리에게는 오늘이라고 하는 매일, 그것만 허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매일이 내가 죽을 때 끝나는 거거든요. 그 이튿날 예수님 재림하시지요. 왜냐하면은요, 이제 여기 있는데요. 저이 아브라함 언제 예수 재림 맞이할 것 같습니까? 또 바울이나 베드로는 언제 맞이할까요? 이 아브라함은 기원전 1900년경에 죽었지 않습니까? 이 바울과 베드로는 기원 60년대에 죽었죠. 예. 그들이 언제 예수님을 맞이할까요? 이제 우리가 역사적 시간을 따진다면은 역사적 연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역사적 시간에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죽은 자들에게는 시간이
없죠.
없죠. 예. 그러므로 저는요, 그들이 아브라함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들이 죽은 다음 날 예수 재림을 맞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딱 잠들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에게는 시간이 없, 세월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가 눈 뜨고 탁 일어났을 때는 한숨 잘 자고 일어난 그 이튿날 아침일 것이니까요. 예, 그래서 그들은 죽은 다음 날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내일입니다. 내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내일 오십니다. 사람들은 다 오늘이라고 하는 매일을 살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고 했습니다. 내일 오시니까 언제든지
그렇죠.
속히 오시지요. 그 역사적 날과 시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은 오늘만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는 바로 내일 아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언제 오시는가 하는 것을 따지지 말고요, 징조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때에 역사적 시간으로도 재림이 임박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오늘 내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을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성경의 권면대로 오늘이라고 하는 매일에 피차 권면해서 예수 안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그분 안에서 진리대로만 믿음으로 살다가 복된 소망이 이루어지는 내일 아침에 영광 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다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이 지상에서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서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때요, 재림한 사람이 이 땅에 걸어다니면서 재림주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거기서 영광 중에 재림을 맞이하고요, 그때 이 방송 들었던 이야기, 또 이렇게 함께 방송했던 이야기도 예수님과 함께 나누면은 참 즐거움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거기에서 다 이런 즐거움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5번에 걸쳐서 진리의 말씀을 나누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 복된 소망에 대하여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오직 오늘이라는 날만이 허락된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이 오늘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 아침 예수님이 오실 때 영광 중에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아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의 나라에서 기쁘게 사는 영광을 반드시 누리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